스위스 취리히에서는 12월 31일이 되면 호수의 유람선에서 선상 음악회가 열리고 광장은 거대한 디스코장으로 변신한다고 그래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문부터 전승기념탑까지 2km에 걸치는 거리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고 레이저쇼와 불꽃놀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터키 코니아에서는 긴 치마를 입은 수도승들이 3시간이나 빙글빙글 도는 루미 페스티벌을 함께하면서 새해를 맞고요.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12월이 되면 아름다운 자연을 달리는 마라톤으로 땀을 흘리면서 새해를 기약한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아, 2013년 12월 31일 오후 4시.
말도 안 돼. 정말 왜, 난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정말.
왜요? 왜?
안 오길 바랬고. 와.
아니, 왜?
속은 것 같아요. 왠지 12월 31일이라면 한참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12월. 31일
올해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아, 정말.
지금 어디서
아쉽네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일찍 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요.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고전 읽기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소리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만 명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공개 방송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네. 네. 어쩌면 이런 100평이 이렇게 꽉 찰 수가
있지. 한 300분 정도 오셨죠?
네. 아우,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또 네. 40대, 50대.
네.
아, 50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없어.
안 계신. 아, 예. 40대까지.
50대는 오빠밖에 없어, 지금.
여보세요, 지금.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은 우리 네. 싸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곱게 늙었네요.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고전 읽기는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네.
라디오로만 듣다가 여러분들 근데 고전 읽기 팬들이신가요?
네.
와.
지금 여기 처음 와 보시는 분.
예. 네. 와, 다 처음이신데.
거의 다 처음이시구나.
어떻게 여기서 지금 명로진 씨 실물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예, 네, 잘생겼어요?
네. 네.
권진영 이렇게 처음 실물로 보시고 어때요? 봤죠 리액션.
네, 그래요.
이쁘다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수화를 하시네 저분은 막 이쁘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전 읽기가 마련한 연말 특집 2탄 명사 초청 특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누구를 모실까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모셨습니다. 네. 이분 모시느라고 저희 엄청 힘들었어요. 네. 국내 최고의 변화 관리. 경제 경영 전문가로 불리는 분이죠. 인생을 사는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공병호 박사님입니다.
공병호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와, 멋있으시다.
사실 저는 공병호 박사님 오늘 네. 처음 뵙는데
네.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근데 참 부럽네요.
왜요?
너무 동안이세요.
동안이시고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요.
네, 인상이 좋으시고 네. 동안이시고 얼굴 윤곽이
네.
저 정말 20대 청춘
그러니까,
같은
별 말씀. 네.
피부도 고우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바로 공병호 박사님 책입니다.
네.
공병호의 고전 강독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최근에 공병호의 인생 사전도 나와 있죠.
네네.
책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그 책을 그렇게 계속 쓰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 궁금하면 그 책을 써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아하. 예. 그래요?
예.
요즘에 또 새롭게 쓰고 계신 책이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새해는 아마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이요?
예, 공병호의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병호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우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박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늘 해보는데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특강에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고전읽기 청취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 뭔지 궁금합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의 지혜라고 그렇게.
아, 고전에서 배우는
적어요, 적어.
인생 경영의 지혜.
지혜. 예.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들려주는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의 지혜.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고전을 왜 읽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제 생각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고전 읽기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살면서 실수나 방황이나 속임을 당하는 것과 대개 기준이나 잣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고전 읽기는 어떤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준과 판단 잣대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법이라는 그런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옛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네 번째는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고전 읽기는 실용서와 달리 생각의 깊이를 대해주는 그런 아주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고전하고 서양고전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서양고전을 읽을 건데요. 동양고전은 좀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그리고 처세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최근담이라든지 논어 이런 것을 읽게 되면은 그냥 금세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실용서처럼 그렇게 와닿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열아일기라든지 목민심스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서양고전은 좀 딱딱합니다. 예, 그리고 좀 추상적이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서양고전을 이렇게 읽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서양고전을 이제 읽게 되면은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저서들 같은 걸 읽어보면은 좀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머리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그 원칙이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그 지금도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그런 도시 국가에 살았던 세 분의 이렇게 걸출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서에서 대표작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플라톤의 제자이고 마케도니아라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굉장히 변방 국가였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아덴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참 잘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돈을 걱정하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을 할 수 있던 멋진 그런 생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덴의 시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년부터 오로지 학문에 매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혼 생활도 원만했고 생활도 이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학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실용적입니다. 지금 읽어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정치가 시끌시끌한데 정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스마트폰 좀 좋은 거 쓰는 것 제외하고 있죠. 거의 뭐 그 당시도 그냥 막 싸우고 하는데 그 당시도 이제 민중주의라 해가지고 막 선동을 해서 그냥 국민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막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정치학을 한번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유일하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 이름이 니코마코스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뭐 어느 신에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정리한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라는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참 잘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고전을 한번 탐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놀랍게도 행복에 관한 저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난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죠. 그런데 2500년 전인데 지금 읽어도 야, 이렇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핸드폰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인생은 결국 즐거움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즐거움에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쁜 즐거움이 일단 자기가 선택하고 나면은 좋은 즐거움과 경합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즐거움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 즐거움이 좋은 즐거움인지 나쁜 즐거움인지 구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게임 같은 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게임이란 즐거움이 너무나 강력하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즐거움을 다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아주 핵심 메시지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이제 행복하면은 아마 소유가 떠오를 겁니다. 예, 뭐 핸드백 사고 옷 사면 좋죠. 예, 얼마 안 가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또 뭐 온 세상이 막 계속 마케팅을 가지고 사라고 재촉하는 사회죠. 그래서 뭐 빌려서 사라 그죠. 뭐 강남 이렇게 오는데 보니 온 전신에 그냥 도배를 했다고 그냥 번쩍.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사면 살수록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떤 상태로 봅니다.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복은 지금 혹은 미래에 자신이 잘 해야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상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같이 듣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오늘 듣는 이렇게 시청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청취자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청취자들은 지금 잘해야 될 게 뭐죠?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그다음에 예, 즐겁게 듣는 거. 예,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야 할 일을 아주 잘하는 상태.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10대 때 잘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20대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있죠.
연애.
예. 근데 뭐 연애는 보조죠. 연애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연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만. 연애는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너무 또 집착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 이제 30대는 또 뭐죠? 직장을 잡으면은 평생 동안 자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실력이라든지 무기를 장만해야 되고 40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50대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좀 직업 세계를 정리할 때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은 노년이 됐을 때도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겠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늙어가면서 잘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소유에서 즐거움도 찾으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회사 마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뭐 다 여러분 보시면 회사에서 잘해야 될 일이 있죠. 또 회사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잘해야 될 분 또 아들로서 딸로 잘해야 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해야 될 일들이 시점 시점 시점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유를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신이 잘해야 될 일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정말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잘해야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라는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을 가셔가지고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행복에 관한 현대적인 저서들의 원류, 원천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고전의 가치를 여러분이 더 이렇게 높게 평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대안을 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까 이런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복은 움직이는 것이다. 예,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은 활동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항상 하신 이야기 가운데 건해라, 건면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실 때도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그 마쳐야 될 것 가운데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쳐야 될 게 100만큼 마쳐야 되면 그 100 가운데 20이나 10만큼 일단 시작해 놓으면 의외로 여러분들 일이 쑥쑥 풀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은 행복은 활동이고 행복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적거리지 마시고 해야 할 일 같으면 큰맘 먹고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해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신년 새에 이제 바로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해야 할 이제 강의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이동하면서 그 강의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만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강연 노트를 다 썼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봐서 좀 미안했지만 뭐 관계 없잖아. 쭉쭉쭉쭉 이렇게 제목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는 거, 자꾸 움직이는 거, 이 부분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이고 움직임인데 한 가지 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움직이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진하게 그리고 열과 성과 혼을 담아서 예, 온 마음을 다하여 진하게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활동을 좀 더 열과 성과 혼을 담아서 좀 더 온 마음을 다하여 또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멋진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2500년 전 이야기지만 하나도 구식이 아니죠.
네.
예,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진짜 열과 성과 혼을 담아서 듣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또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멀리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이제 머리를 탁 돌려가지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손에 행복 스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 행복 리모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행복 리모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환경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외부의 조건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이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계속 진하게 활동하는 것을 다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총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행복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면은 행복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가 있으면 더 행복에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활동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모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이죠.
네. 네,
활동 첫 번째 활동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마치면은 뭐 책을 읽거나 또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여가 활동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활동의 두 번째는 여가.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쉬는 거, 팍 퍼져서 쉬는 거 있죠. 그리고 휴식. 예, 세 번째 활동은 휴식이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이 늘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잡기. 예, 그냥 잡기. 뭐 별로 뜻 없지만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는 거. 예, 잡기로 이렇게 활동은 모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활동은 일과 여과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대단히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여가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예, 그런 것은 아마 중국 고전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었던 아덴의 시민들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가 활동.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사 읽어보시면 아덴이하고 맨날 싸웠던 나라가 하나 있죠.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는 나중에는 스파르타는 왜 패배하게 되는가 하니까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전쟁은 잘했는데 일은 잘했는데 여가가 전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막 날고 기던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시절에 돌아오면은 가정생활에 잘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사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 스파르타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사 수가 줄어가지고 스파르타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학에서 결국은 스파르타의 몰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만 잘 쉬는 것, 그러니까 이 재충전을 잘하는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서 주는 조언에서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시 한 사람의 이 방황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신의 일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1번은 일에서 확고한 실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정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활동함으로써 행복감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행복과 성공이란 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쪽 면처럼 행복은 과정에 충실한 것이고 그 과정에 충실한 결과물은 결국 좋은 성과로서 성공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원저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셔도 좋고, 그 다음 제가 썼던 공병호의 고전강독 3권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재해석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경영의 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네.
너무 좀 딱딱하지 않았습니까?
받아 적었어요. 한 바닥 받아 적었어요. 네. 받아 적었어요.
저 근데 그 공병호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네,
제가 그 읽었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떤 거요?
행복에 대해서 썼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하다. 첫 번째,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못생긴 사람들.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남일 같지 않네요. 예.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력을 상당히 중시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지나치게 가난하면은 사람이 이것저것 그렇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불행해진다는 부분을,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치게 가난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좀 행복해지면
행복하겠네요.
조금은 여유가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의 특강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의 지혜.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권지영 씨 많이 받아 적으셨네요.
한 바닥 받아 적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고개를 한 만 번은 끄덕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계속 끄덕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좋았어가 네. 끝이에요.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아니 근데 그 여가 경쟁력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근데
오래전에.
오래전인데도 이렇게 사람 사는 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한 거는 스마트폰 쓰는 것밖에 없다고 한 게 네. 예, 와닿네요.
그
네.
당시 씨는 이제 네. 영혼이 굉장히 맑은 시대죠. 일상이 좀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저서들을 지금도 가까이 하면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깊게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네. 소음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전 읽기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고전 읽기가 필요하고 또 EBS FM 고전 읽기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근데 그 네. 저 선생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집필 영역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플라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한 80세 정도까지 사셨는데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학문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 이상적이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땅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네.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찰, 성계 같은 관찰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 예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부형들 강연할 때 그런 농담하죠. 아이들한테 관찰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정말 축복을 주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집필한 책들의 목록을 보면은 무슨 지금 말씀하신 정치학, 윤리학부터 시작해서
예.
생물학, 뭐 의학, 뭐 역사, 하여간 뭐 지리학까지 뭐 안 쓴 게 없더라고요. 안 쓴 분야가 없더라고요.
예.
천재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예. 대단한 분들이었죠.
예.
그리고 그 두 분들이 또 남긴 그 책들이 정말 이렇게 온갖 종류의 역경을 뚫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돼가지고 네. 네. 네, 굉장히 참 복받은 세대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분이 말을 중시하고 글을 굉장히 혐오하셨기 때문에 네. 플라톤이라는 멋진 제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게 다 녹취하듯이 네.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책을 책도 그 재판 과정을 말하자면 이제 머리로 다 외워서
그렇죠.
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를 둬야 된다는 거 그죠?
또 훌륭한 아들이나 딸을 둬야 된다는 거.
아. 예. 아 그건 왜죠?
부모의 완결판, 인생의 완결판은 좋은 자식을 두는 거죠.
아,
이게 아주 최종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솔로 여러분들, 아 인생의 완결판을 자식이라고 하니까 꼭 좋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네. 또 밀린 숙제가 또 막 와닿고 막 이러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병호 박사님 어렵게 자리를 하셔서 모셨는데 그 동안 정말 많은 책들을 쓰시고 또 철학 자들의 책들도 해석해 주시고 하셨는데 공병호 박사님의 인생의 답은 혹시 찾으셨는지
찾으셨어요?
궁금해지네.
예. 저는 뭐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네. 뭘 잘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뭘 안 해야 될지, 예, 저는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와,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제가 올해 이제 54이니까 한국 나이로, 네. 예, 참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걸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높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뭐 자리.
자리.
네, 뭐 권력, 뭐.
명예 이런 걸 명예. 그렇게 뭐.
그런데 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다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사님 이렇게 보면.
그래도 되면. 변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항상 제 생각은 이제 50 넘으면 이제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20세기가 예, 미국인들의 20세기 딱 될 때가 남자들 평균 수명이 47세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 네. 넘으면 일단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기가 안 해야 될 일을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딱 깨달으신 거는 언제였나요?
50 넘어가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좀 남았네요. 좀 놀아야겠네요.
좀 놀아도 되겠네. 1년 더 놓으셔도 되잖아요.
꼭 밝히네 그걸 또.
얘기하지 말랬는데.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은 네. 이제 저는 아직 30대잖아요. 30대 그 저 같은 이제 뭐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좀 권면해 주시면.
특별히 여성에게.
예.
일단은 뭐
감사해요. 네. 여성이라고 해주셔서 네.
짝을 만나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건 또 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네.
그런데 일단은 30대는 보편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기초 토대가 대부분 다 예, 결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30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첫 직장을 갖고 이렇게 출근하기 시작할 때, 뭐, 대개 요즘에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좀 늦죠.
늦죠.
예. 네, 늦으니까 그런 당면을 많이 하죠. 금세 가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치열하게 남일 같이 하지 말고
네.
내일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적극적으로.
예. 네. 30대 토대가 안 구축이 안 되면 상당히 그다음부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예. 30대 때 계속 이제 끌려가는 거죠.
아, 저는 바퀴벌레로 치면 지금 더듬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갈 방향이 딱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네.
그것만 정해도 네.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뜨거운 열기도 좀 식힐 겸 공병호 박사님도 숨을 좀 돌리셔야 되니까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이경신 씨가 신청한 윤미래의 터치 러브. 듣고 가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 2탄 명사 초청 특강 공병호 박사님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의 지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라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네.
와, 많다 많아. 네, 저도 이렇게 오늘 내내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팬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오, 예. 전투적으로 얘기해 주. 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하셨던 거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강남구에 살아요.
아, 네네. 예.
네, 우리 김주환님은 오늘 박사님 말씀 특강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30대 이제 중반쯤 가는데 지금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저도요. 네, 그리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희 그 직업을 더 직업에 대한 그 스펙을 많이 더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신지 궁금해요. 네.
그 30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이제 자기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많은 잡기를 즐기면서도 자신이 잘해야 될 일을 아주 좀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스마트한 사람인가. 그 우리 다 잘 알잖아, 이제. 한 학교 시절 보내고 그다음 직장 생활 몇 년 해보면은.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아주 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은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잡기를 좀 많이 하면서도 자기 본업에서도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그 원래 삶 자체가 불공평하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뭐 다른 거 뭐 온 전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아주 그런 정도로 똑똑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해야 될 일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해야 될 건지. 예. 그리고 그럼 생리 활동은 대부분 이제 다 잠을 자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네. 저는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도 한 5시간 이하로 잠을 줄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니까 한 2시간 그렇죠. 뭐 절약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러니까 시간 단위당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작업을 열심히 할 때는 그 집중력을 방해한 요소들을 멀리 한다든지 그게 자기만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고안해내야겠죠.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결정하고 그건 포기하고 그다음에 좀 생활 규칙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자기가 잘해야 될 부분에 몰입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야 역시. 안 해야 될 일을 잘 가려서 안 하는 거.
그게 생각나네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깨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맞아, 말씀이시죠. 맞아. 네.
그리고 젊음 자체가 참 짧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아주 짧습니다.
네.
제가 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게 27세니까 저는 굉장히 젊은 날에 공부를 마치고 왔죠. 언제면 30이 될까라는 생각을 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가 한국 사회는 좀 젊으면 이렇게 구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50대가 됐으니까 이 젊음을 참 아껴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금세 가요.
그러게요.
휙 하고 가고.
가더라고요.
네. 참. 한숨만 나오네요. 자, 역시 그 시각을 달리한 말씀, 그렇죠? 네, 정답은 시각을 달리한 그런 말씀을 탁 집어서 해 주셨네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줄 텐데. 잠 줄 생각하지 말고 깨 있을 때 잘해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 선생님은
부드럽게 네. 타일 넣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요즘에 해도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병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말씀 자체가 그냥 힐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공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 마이크 좀 여기 초등학생 우리 학생 이름 뭐지?
귀여워요.
이름 뭐예요?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 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왜 엄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엄마가 대신해서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아이가 질문하려 했던 건 그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고전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아, 그 질문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군요. 예.
아이들이 읽어야 될 고전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문학 쪽을 많이 읽히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대문도 좀 읽히시지만 제가 만일 다시 자식을 키우거나 그렇게 하면은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책들을 많이 읽힐 것 같아요.
네.
세월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학도 뭐 최신 작품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이 완전히 인정받은 책도 있지 않습니까? 명작 선들. 그래서 문학책을 많이 읽히시면은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문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신경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저 좋은 질문 해 주신 분들에게는 네. 봉병호 박사님의 책 봉병호의 인생 사전 네, 드립니다.
와.
아,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 또 책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남자분.
저는 광명에서 온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뒤에처럼 저도 32살이 됐는데요.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예, 저는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공허해지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 막 그런 갈등도 생기고. 근데 예전에 제가 교사를 준비했었고, 그런 걸 하면 좀 더 보람되지 않을까, 또 충만한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또 교사 준비를 또 했어요. 근데 그런 그 갈등들 속에서 경봉 박사님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갈팡질팡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하실 때 그런 답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살면서 시행착오를 안 하면 좋지만 인생이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잖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시골에서 나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번에 나온 그 인생사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40대에 전직을 크게 해가지고 상당히 파문이 크게 일으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 보니까 그게 중년위기였어요. 나는 다행히 중년위기를 전직을 해가지고.
일찍 오셨네요.
예, 완전히 그 뭐 네. 자기 경력을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렸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실족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나는 요즘에 긍휼되게 여겨요, 그 사람을. 안 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렇게 방황을 하시거나 좀 실수를 하시면은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털고 일었으면 되고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리무진을 타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세상 사람들은 다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숭상하지만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리무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밀도가 있고 지하철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만 좀 바꾸면은 실패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들이 자신 생애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생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주눅드시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40대에 도박을 했고 그 40대에 큰 변신을 통해 가지고 실족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내 인생이 더 이렇게 이렇게 풍부해졌다고 보거든. 예.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회사를 들어가서 참 잘 나갔고 뭐 나중에 별로 이렇게 회상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엎어졌는데 털고 일었었고 또 재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들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모든 경험은 정말 그 경험들이 성서의 이야기는 합파의 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 소중한 거니까 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실수나 실패도 다 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네, 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저
예, 터보 손을 들었는데 둘이 그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뒤에 있는 저 끝에.
예. 예, 분당에서 온 이은호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이에게 이게 좋은 프로 같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나 뭐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이것만은 꼭 아이들에게 좀 알리거나 좀 방향을 지시해주면 좋을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유, 뭐를 해야 되는 이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자제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래 유대민족에 대한 그런 책들을 저는 많이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자식을 키우구나. 나는 뭘 그동안 어떻게 키운다 생각이 들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들에게 위대한 인생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고 자기가 생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 그것을.
아.
그걸. 그리고 그걸 민족 차원에서 가장 잘 조직화해서 수천 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뭐 23% 22%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이제 파독 50주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나는 부모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식을 키울 수가 있으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를 해 주셔서 우리 공병호 박사님께서 2013년 12월 31일
네.
마지막 날 저희 EBS FM 고전 읽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또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개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공병호 박사님께서 우리 고전 읽기 청취자분들께 또 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여러분.
싶은 말씀
예. 네,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부분보다는 전체를, 감성보다는 이성을, 그리고 그냥 랜덤보다는 계획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좀 더 뒤에 말씀드린 것을 비중을 두시면은 훨씬 우리가 삶을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세월 아끼시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네, 감사합니다. 고정 시청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신 공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의 고전 읽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한 해 동안 고전 읽기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2014년 1월 1일 새해 새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는 청취자 정세훈 씨의 신청곡인데 휘트니 휴스턴 The Greatest Love of All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안녕히 계세요.